한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젊은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목회 참 성공하셨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 참 좋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돌아온 답이 저를 참 어떻게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또 좀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목사님은 트리플 A를 다 이루셨잖아요. 트리플 B, 트리플 B를 다 이루셨잖아요. 트리플 B가 뭡니까? 그랬더니 바디, 버젯, 빌딩. 교인도 많고 교회 재정도 풍성하고 건물도 괜찮은 건물 가졌으니 목사님 목회 성공하셨다 이 말입니다. 듣기는 좋았지만 하나님도 같은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실까? 저에게 돌아온 답은 확실한 노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성공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부흥하는 교회, 뜨는 교회, 성공한 목사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 성공과 실패를 숫자 기준에 두고 우리가 그것을 잣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가 가진 가치관이 별 차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how many, how much, how big 이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공 기준은 작은 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좁은 길 걷고 작은 문으로 들어가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찾아 나서야 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극히 작은 선행을 행한 것이고 주님께 한 것이라고. 크고 위대한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고 아주 작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엔 별 볼일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요, 이 크고 좋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지만 교회를 참 세상이 바라볼 때에 부끄러운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이 교회들 보면요, 대형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멋진 것들을 자랑하는데 그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멋져 보이기보다는 너무나도 사치스럽고 또 성경과는 일치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망하고 실망해서 불신으로 불신에서 외면까지 이르는, 이렇게 되다 보니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존재성조차도 이제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는 이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작은 교회들의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커지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요, 이것이 꿈이다 보니 하나님의 꿈보다,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보다 우리의 성공의 생각, 부흥의 생각, 숫자를 늘리는 생각, 이것이 앞서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 이상이 오면요, 그러면 우리가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고 처방을 받고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도 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교회가 병들었다 하면요, 교회가 잘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리라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하며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병을 키우게 되고 죽음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병들어 있습니다.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많이 아파합니다. 검사를 받고 처방을 받아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병든 것은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교회는 병든 교회와 건강한 교회가 공존했지만 아주 많이 병들었을 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요, 병든 교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16세기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571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교회의 문제점, 특히 이 천국에 가는 티켓을 파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반박하여 95개조 반박문을 위튼버그 성당 문에 못을 박으며 개혁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병든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 종교개혁자들은요, 무엇을 선포했는가? 신학사상의 다섯 솔라, 파이브 솔라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로스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을 선포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욕망과 야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잘못된 병든 모습을 지적하며 이제 다시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운동이었습니다. 교회를 고치려는 이런 노력이었습니다. 교계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저항자, 항의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좋지 않은 용어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이 반대하는 이 반대파, 저항자, 항의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병든 교회를 고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신학자, 독일 신학자 칼바트는요, 개신교, 이제 그때 생긴 개신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교회가 치료를 받았으니 그것으로 이제는 건강해져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계속해서 점검하며 고칠 거 고쳐가며 개혁을 항상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병들어 가느냐, 앉으면 건강해지느냐.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는 3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건강한 교회라고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칭찬을 받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건강하다고 하는가 매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교회가 싸우지 않는다, 평안하다, 이것이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라고 하면요, 그렇다고 하면은 몇 명 안 모이는 교회에서 가족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싸움이 없다고 하는 교회들은 다 건강하다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혁돼야 되는가, 개혁을 선포해야 되는가, 병들었다고 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런 길을 가야 하는가, 왜 선교적 교회를 하자고 이렇게 선포하는가, 왜 담장 넘는 교회가 되자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16세기 개혁자들은요, 새로운 것을 외친 것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자고 외친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가는 교회 가운데 본질을 잃게 되면은 교회의 모든 능력이 사라지고 교회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에 본질을 회복하자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은혜 중심으로 돌아가고 믿음 중심으로 돌아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이런 삶으로 돌아가자는 선포이지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건강하다고 칭찬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인지 아니면 우리의 기준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병들고 나면요, 참 회복하기 힘듭니다. 더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가 될지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도 계속 말씀하시고 뭐 담장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계속 하는데 사실 이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이 쓴 이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 이 책을 배경으로 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여러분과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 우리가 단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개혁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초대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으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축복을 누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쪽 처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 여러분,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어떠한 변화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변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예수 믿는 것이 진짜냐 가짜냐 보기 위해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삶과 믿고 나서의 삶의 차이를 봐야 합니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에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속해 있는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주변에 있는가?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오므로써, 본당에 들어옴으로써 주님의 안에 거하고 여기를 나감으로써 주님으로부터 떠나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머리숱이 참 많았습니다. 항상 아버님이 머리를 깎아주셨는데 머리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이 머리숱이 뻣뻣해갖고 머리를 깎아주실 때 형 머리를 깎을 때는 손이 안 아프셨는데 제 머리를 깎을 때 손이 아프실 정도로 숱이 많았고 아주 머리가 아주 뭐 셌습니다. 머리칼이. 그런데 50세를 지나가면서 하나의 또 전쟁이 생겼습니다. 탈모와 이 전쟁을 치르는 일이 생기는데 이게 자꾸 머리가 빠져서 지금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정 집사님 항상 저를 아름답게 이렇게 머리를 깎아주시는데 제가 가야깎죠. 근데 요즘 자꾸 빠지니까 좀 가리기 위해서 머리를 덮기 위해서 기르겠다라고 해서 하는데 샴푸도 써보고 하지만요 자꾸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이 머리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소중한 것들입니다. 여기 붙어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발하여서 떨어져 나가면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붙어 있어야 역할을 하고요. 붙어 있어야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 떨어져 나간다 하면요. 거기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잃게 되고 우리의 소중함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특권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소금을 비유드시면서 맛잃은 소금은 버려져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야 주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냐 가짜냐 주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것이 말해줍니다. 진짜 크리스찬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시간에든지 우리는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죄를 쉽게 짓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누가 나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면요. 특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라 박 목사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붙어 있다고 하면요. 이상한 짓 잘 못할 것입니다. 좀 목사님이 같이 계시니까 좀 내가 나의 행동을 좀 조심해야지. 제가 같이 있더라도 그 정도 될 텐데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주님이 보고 계신데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상황에 따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합니다. 그러나 진짜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어떠한 시간이라도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주인으로 알아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 텐데요 여러분 오해할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뭘 개와 비교하면요 우리를 뭐 개 취급하나 이렇게 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그냥 예입니다. 훈련받은 강아지는요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요, 주인을 알아봐요. 주인이 아닌 사람이 오면 막 지저대고, 막 그냥 덤비려고 하고 합니다. 주인을 알아봐요. 훈련을 받았으니까. 아, 주인이구나. 주인이 주는 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똥개는요, 먹이주는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따라갑니다. 주인을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하면요,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인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 주인을 따라야 합니다. 주인에게만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멋진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홀려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결심과 결정과 결단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것을 도우시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하며 이야기하지만 성교적인 삶, 담장을 넘는 산,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꼭 나는 주님의 진짜 자녀인가, 이것을 점검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나의 소속감을 말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요, 그러면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이 잡힙니다. 내가 예수님 모를 때에 살던 이 삶을 청산해야겠구나.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내가 더할 것 더하고 하면서 옛삶을 청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 바로 이어서 18절 19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새로운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 18절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화목입니다.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게 하는, 예수님께서 화목 사역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진 관계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양손을 벌리시고 한 손은 우리 손 잡고 한 손은 하나님 손 잡고 이제 그 다리 역할을 연결해 주셨잖아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 사람들의 관계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다니며 내가 지금 그냥 보통 크리스찬인데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내가 좀 잘 믿어봐야겠다, 잘 믿는다는 것은요, 내 자신을 더 훈련시켜서 멋지게 만드는 이것도 되겠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희 교회 앞으로 6년 동안 섬길 10기 장로님들을 선출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세워져야겠습니까? 화목해 하는 자들이, 화목해 하는 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상상서운데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여러분, 우리는 트러블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삼선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금요일 날 설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이 잡을 주셨어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요, 이게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요. 지금 보면 아주 험한 뉴스를 들어서 그런지 그냥 언제라도 이게 싸우려는 준비를 하고 다니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눈의 힘을 풀고 다녀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좀 웃으면서 다니세요. 요즘 보면 너무 이 길 가면서 보면은 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가 보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걱정거리가 되겠습니까?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텐데.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질문을 이에 이어서 내가 진짜라고 하면 그러면 나의 삶에 얼마만큼의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씨앗을 얼마만큼 내가 먹고 있고 얼마만큼 내가 밭에 뿌리고 있는가, 이 질문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씨앗을 얼마나 뿌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씨앗은 뿌려져야 됩니다. 올바른 곳에 뿌려져야 합니다. 잘못된 곳에 뿌려지면요, 그러면은 말라 죽기도 하고 새가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내가 헌신하며 희생하고 있는가 기억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화목케 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피스메이커라고, 주님의 자녀는 피스메이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이 씨를 뿌리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뿌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간에 대한 관심은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희망사항이세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될 것은 교회 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릴 때에 우리에게 주신 씨가 썩어 죽어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내 거 다 챙기고 내가 다 뭐냐 먹을 거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물은요 벌써 잡힌 고기들에게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장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에 아직도 잡혀지지 않은 고기들이 잡힐 때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주일 하루 교회 와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이 일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씨앗을 내가 잘 농사해서 끝났다, 이 안에는 씨 뿌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씨가 뿌려져야 할 것은요,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은 받지만요, 제자 실습할 곳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았다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아주 참 좋은 그런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이제 그 장시간에 거쳐서 제자 훈련을 받은 그 삶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저희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뭐 1대1과 제자 양육 뭐 이거 다 거쳐야 합니다. 단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거치는 코스라고 하면요, 시간 낭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훈련받은 목적이 있다면요, 훈련을 실습할 곳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훈련을 열심히 받았는데, 특수훈련을 받았는데, 전쟁이 터졌는데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시간 낭비요, 사람 낭비요, 재정 낭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교회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훈련시켜 세상에 보내는 곳입니다. 여기는 샌딩이 중요하지, 이 샌딩을 잘 못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건강하다고 부를 수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번 주는 안 하겠지만 다음 주부터 이 시리즈 끝날 때까지 마지막 설교 마무리하면서 주제곡을 부를 것입니다. 이 주제곡이 무슨 곡이냐 하면요, 교회여 일어나라, 이 곡이십니다. 가사를 보면요, 마음에 와 닿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우리가 두려움과 실패, 어떻게 과거가 어땠든 이거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의 편지로 세상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 세상의 빛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편지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 모습입니다. 이것이 담장 넘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요, 진짜로 믿어봅시다. 대충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좀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어요? 자녀들 중에 칭찬받는 아이가 있고 꾸중받는 아이, 듣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많이 칭찬하라고 하죠. 이 칭찬받을 때의 아이들은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이 자아가 잘 형성되는 건강한 아이로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칭찬받는 일을 해야 합니다. 칭찬받는 일은요, 우리가 이 안에서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며 개혁하며 또 개혁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참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생각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